에베소서는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적인 권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4장부터는 실천적인 면에서 강조를 하지요. 그래서 4장 1절부터 6절,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4장 1절부터 6절까지는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됨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3절 말씀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되어 있습니다. 힘써 지키라. 서로의 입장이 다르고 또 서로의 어떤 환경이 다르고 서로의 어떤 성품이 다르지만 성령님께서 평안의 줄로 묶었대요. 하나 되게 하시려고. 하나 되게 하시려고 성령께서 묶으신 대로 우리가 힘써 하나가 되도록 지키고 살자.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에서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간단히 좀 살펴봤는데요.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간단히 지금 살펴보면 첫째는 겸손입니다. 겸손. 어떤 상황에서든지 또 누구에게든지 겸손해야 되는 거죠. 교회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한 성도들이 많은 교회일수록 그 교회는 희망 있는 교회죠. 예. 겸손하시지요? 예. 예, 그래요. 다들 겸손하리라고 믿습니다. 예, 겸손한 거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누구에든지 간에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예.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겸손한 성도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온유함이 있어야죠. 온유함. 그렇죠? 그 온유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죠. 온유함에 대해서 어떤 책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물어뜯는 이빨이 되기보다는 감싸주는 혀가 되어라. 이렇게. 예. 그것이 온유함이라는 거죠. 물어뜯는 이빨이 되기보다는 감싸주는 혀가 되라.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물어뜯으려고 서로 어떻게 하면 그냥 물어뜯으려고 막, 예? 아픈데도 또 아프게 막 물어뜯으려고 하기보다는 정말 감싸주는 혀로 따뜻하게 감싸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럴 수 있죠. 예, 하나도 실수하지 않을 것 같은 우리 홍동우 전사님이 하나의 실수를 했어요. 예. 정말 이 사람은 바늘을 찔러도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 정말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수를 하더라고요. 뒤에 현수막 보세요. 무릎 바지 짧은 것 마냥 이렇게 짧았지요. 그래서 저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해놓고 보니까 당황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짧게 나왔는데 그래서 뒤에 검정철을 붙여라. 예. 검정철을 붙이면 표가 덜 날 테니까 붙이자. 그렇게 하고 괜찮다고 전사님 괜찮아 걱정하지 마. 괜찮아. 정말 감싸주는 혀. 그게 필요하죠. 물어뜯으려고 하는 이가 있으면요. 이빨이 있으면 무섭잖아요. 예? 그런데 감싸주는 혀가 있으면 온유한 성도가 있으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예요. 진짜 행복한 교회예요. 또 한 가지요. 오래 참음. 허물 없는 사람 세상에 없지요. 하나도 없어요. 허물 없는 사람은 다 없어요. 찾아보면 다 허물이 있어요. 예? 그렇죠? 다 허물이 있어요. 다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면 허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그런데 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책에 보니까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허물을 향해 던질 돌을 준비하기보다는 그를 덮어줄 겉옷을 준비해 줘라. 이것이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네. 그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지 말고 허물을 보는 때마다 돌을 던지지 말고 그의 허물을 덮어줄 겉옷을 준비해 줘라. 우리 여러분들 그렇게 준비하고 계시죠? 예, 저도 많이 준비하고 있어요. 많이. 예. 어떻게든지 다 감싸드리려고, 다 덮어드리려고.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아무런 허물이 없는 것처럼.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혹 허물이 있어도. 예? 뭐 따지고 보면 우리 다 허물이 많죠. 뭐 허물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허물이 있죠. 그런데 그 허물이 있어도 그냥 다 덮어주면 돼요. 덮어주면 허물이 아니에요. 사랑이지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명예지죠. 우리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교회가 하나됨을 위해서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그것이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보게 되는 말씀이죠. 교회가 하나되기 위해서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7절 말씀해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얘기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저는 이것을 조금 어렵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봐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됨을 풍성하게 하는 통일성, 하나됨을 풍성하게 하는 통일성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뭐냐면 교회는 통일성과 다양성이 존재합니다. 만약에 교회가 통일성만 강조하면 그것은 군대지요. 군대. 모르는 지 다 하나로 돼야 된다. 또 생각, 개인 생각 안 된다. 다 이렇게 따라와야 된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군대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역동적이어야 돼요. 살아 꿈틀대어야 돼요.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런 소리가 나고 저기에 이런 소리가 나고 이런저런 소리가 막 나야 돼요. 그것이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얘기하지 마라. 그냥 하나만 가야 된다. 그래서 어떤 통일성만 강조하는 교회는 건강하지 못한 교회예요. 그렇다고 해서 다양성을 강조하는 교회. 우리는 다양함을 인정해준다. 그래서 뭐든지 다 다양성을 따라서 간다면 그 교회는 어수선한 교회가 돼요. 뭔가 정돈이 안 되고 뭔가 하나로 모아지지 않고 뭔가 다 어수선해. 다 자기 목소리를 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됨을 풍성하게 하는 다양성 또는 통일성. 이것이 함께 살아있는 교회여야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거죠.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바로 다양성을 인정해 줘야 되고 통일성을 인정해 줘야 합니다. 이것이 함께 예를 들어서 쉽게 예를 들 수 있는 게 뭐냐면 무지개예요. 무지개. 무지개는 일곱 색깔 빛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색깔입니다. 다양한 색깔이지만 그것이 한 틀 안에 있을 때 아름다운 무지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일곱 색깔이 함께 어우러져서 조화를 이루면서 그것이 한 틀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아름다운 무지개가 되듯이 교회는 그래야 된다는 거죠. 다양성을 인정해 주면서 통일성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것이 교회여야 되고 통일성을 향해 가면서 동시에 다양성을 인정해 주어야 되는 것이 교회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 갑자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바로 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이 이야기를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이 이야기를 지금 드린 겁니다. 세상은 어떤 조건을 보고 사람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각자의 받은 분량대로 은혜를 주십니다. 예. 네. 다르죠? 달라요? 세상은 어떤 조건을 보고 선택을 하지만 하나님은 각자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셔요. 은혜를. 여기서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 모두에게 동일하게 베푸는 어떤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분량대로 주시는 은사를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분량대로 주신 은사. 그것을 가리켜서 지금 여기서 은혜에게 은혜. 은혜를 주셨나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은 은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은사. 그 은사를 어떻게 주신대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주시는 은사, 은혜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좀 더 이제 쉽게 들어가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우연찮게 어제 민우가, 제 아들 막내 막둥이 민우가 이렇게 놀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우연찮게 봤는데 얘가 내복을 입고 있는데 여자 내복을 입고 있어요. 아이고 참나. 아이 귀하게 아들 나왔더니 여자 내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불러서. 아 왜 애한테 그렇게 여자 내복을 입혔냐고. 딱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얘기가 우리 교인 누구누구가 이렇게 사오셨는데 안 입을 수 없어서 그냥 입혔다고. 아무 얘기 못했어요. 그냥 입혀. 예. 그냥 입혀. 그랬어요. 예. 저희 자녀는요, 셋입니다, 셋. 셋인데요. 얘네들이 선물을 하려면 그의 인격에 맞게 선물을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하지 않아요. 똑같은 선물, 똑같은 물건을 가지고 선물을 하지 않아요. 제 딸은 머리핀이나 뭐 옷 같은 거 이런 선물을 참 좋아하고요. 또 아들 민혁이는 스포츠 용품이나 또는 레고를 선물해 주면 좋아합니다. 그럼 민우는 그냥 먹을 거 사주면 좋아해요. 네. 이렇게 다 달라요. 달라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딸 채은이에게 스포츠 용품을 사준다. 아들 민혁이에게 머리핀을 사준다. 좋아할까요? 행복할까요? 이상하잖아요. 아들 녀석이 여자 내복을 입고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괜찮아요. 우리 여기 이 자리에 계신데요. 괜찮아요. 앞으로도 여자 내복 사주셔도 돼요. 예, 제가 입든지 어떻게든 해결을 할 테니까. 예,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보세요.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선물 얘기하죠. 은사를 주시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각자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그리스도의 선물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어요. 선물은 그의 인격에 맞게, 그의 품격에 맞게, 그의 성별에 맞게, 그의 수준에 맞게 고려해서 선물을 주잖아요. 그렇죠? 예? 여자에게 뭐 스포츠 용품을 사주는 게 안 어울리듯이 남자에게 머리핀을 사주면 안 되듯이 그런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선물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그 그리스도의 선물을 어떻게 해요? 분량대로 주시는 은사다 얘기하고 있어요. 예.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 그 사람의 인격에 맞게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신 거예요. 은사를 맡기신 거예요.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 말을 들으면 혹 기분 나쁜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인격이 못 돼서 은사가 전혀 없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나는 은사가 하나도 없더라. 은사가 없다. 누구누구를 보면 야 화려하게 은사가 정말 탁월하게 은사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나는 눈을 씻고 봐도 은사가 하나도 없더라. 그러면 나는 인격이 못 돼서 은사가 하나도 없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곰곰이 찾아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는 은사를 주셨어요. 나에게 맞는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선물을 주실 때 어떻게 주시냐면 분량대로. 그 분량대로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의 인격에 맞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에 맞게 선물을 주셨어요. 은사를 주셨단 말이에요. 은사는 따라서 비교할 것이 아니에요. 또 비교의 대상도 되지 않는 거예요. 누구는 은사가 탁월한 것 같고 누구는 현찮은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내가 갖고 있는 은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평범한 거예요. 지극히 평범한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제 아들 녀석이요, 왜 누나한테만 머리띠 사주냐고, 왜 나한테 머리띠 안 사주냐고 만약에 이렇게 불평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 누나는 왜 머리띠 사주고 나는 왜 머리띠 안 사줘? 만약에 그런다면 분명히 문제 있는 거예요. 제 아들 녀석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전혀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거 갖고 따질 일도 아니에요. 예? 왜 저 사람은 왜 머리띠 주고 나는 왜 머리띠 안 줬냐고 따질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내 모습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내 인격에 맞게 내 분량에 맞게 주신 그리스도의 선물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발견을 잘 못했었지 발견을 해보면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은사를 받은 사람의 신앙대로 분량대로 그릇대로 일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부러워할 게 아니란 말이죠. 비교할 게 아니란 말이죠. 저 사람은 저걸 받았는데 왜 나는 못 받았느냐 불평할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보시기에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은 어떻게 주시냐면 그의 인격에 맞게 그의 그릇대로 그의 신앙의 수준대로 그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야에서나 다 똑같은 실력이 있어야 된다. 똑같은 실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혹 그 분야에 실력 없는 분들은 절망하고 말겠죠. 한 번도 그 안에 포함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늘 제외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절망감과 소외감으로 힘들겠습니까? 그렇지요? 어떤 분은 은사가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그 분야에 정말 은사가 탁월하다고 또 화려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보기에 그럴 뿐이지 하나님이 그런 것은 아니에요. 꼭 기억하세요. 실제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은사가 현차는 것 같고 우리가 보기에는 거기에는 저 사람에게는 은사가 탁월한 것 같다고 얘기할지라도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에게 바로 그것인데 이 분량대로 주신 은혜 분량대로 주신 은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크고 작음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 주시는 은혜의 크기는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크고 작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좀 더 좋은 것일 수 있고 나쁜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절대로 그것이 차이를 가져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자기의 분량대로 주어진 은사를 따라 살면 정말 행복하지요. 그렇죠?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분량대로 그 은사를 받으면 행복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넘치는 분에 넘치는 은사를 받는다 할 때 그 일을 감당하기는 버거움이 있습니다. 무거운 짐이에요. 가급적이면 그 짐을 벗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게요 자기의 분량대로 주어진 은사를 얘기하죠. 그 은사를 주신 것은 결국은 무엇이냐면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여러분 담임 목회자로서 부교역자에게 요구하고 싶은 것이 많이 있겠죠. 많이 있겠죠. 조금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조금 더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교역자가 담임 목회자의 일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예, 물론 우리 교역자들은 저를 훨씬 더 넘어섭니다. 예, 넘어서서 늘 걱정이지만 그래도 부교역자일 때는 못 보는 게 있어요. 못 보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이 담임 목회 할 때 해보면 압니다. 요 얘기를 꼭 합니다. 여러분이 담임 목회 하면 해보면 압니다. 뭐가 어려운지 뭐가 힘든지 뭐가 어렵게 만드는 것인지를 압니다. 얘기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제 마음이 자유롭더라고요.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안 해주나 왜 이분은 왜 이렇게 안 해주나, 내가 생각할 때는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왜 안 해주나, 그것을 만약에 생각하고 늘 꽁해 갖고 있으면 자유롭지 않아요. 자유롭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이 안 돼요. 막 화도 나고 불평도 나고 막 그래요. 오히려 그것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담임 목회 해봐요. 나랑 똑같은 전사님 만나보세요. 예, 그런 얘기를 꼭 하고 싶은데 꼭 참고 있어요. 예. 그런데 보세요. 여기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다른 말로 믿음의 분량대로 사명을 주셨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사명을 주셨다. 한마디로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믿음. 믿으시죠?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믿음. 아멘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믿어요. 믿어져요. 왜요? 선물로 받아들였으니까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면 영원한 영생의 선물을 주신다는 것을 믿죠.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생명, 즉 우리가 사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 때문임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사명을 주신 이유가 뭐냐? 10절 중간절에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을 있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뿐만 아니라 만물을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 두시기 위해서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이 믿음의 분량대로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또 각자의 분량에 따라서 주신 은사를 통하여 사명을 감당할 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 제가 오늘 그것을 좀 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각자 분량대로 주신 은혜로 나와 다른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나와 다른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12절 전반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이렇게 하죠. 여기서 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본래 의학적인 수로로서 어긋난 뼈를 제자리에 갖다 맞추어 놓는 상태를 가리켜서 온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뼈가 위골됐을 때 그 뼈가 붙어 있는 수족은 불편합니다. 온전하지 못해요. 그것을 온전하다고 말하지 못해요.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온전하지 못하면 분명히 수족은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해요.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다른 사람의 짐이 돼요. 그렇죠? 온전하지 못하면 오히려 다른 사람의 짐이 된단 말이에요.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교회의 직분을 맡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교회의 직분을 맡는다면, 즉 다른 사람의 짐이 될 수밖에 없어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직분을 맡으면 교만의 도구가 되기도 해요. 따라서 중요한 것은 제가 나부터 온전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부터 온전해지고 그리고 나서 다른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힘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은 서로가 하나님이 주신 분량대로 부족한 점들은 보완하고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 조정해서 온전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야 될 책임 있는 존재임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다 그래요. 서로가 하나님이 주신 분량대로 부족한 점들을 보완하는 거예요. 다 똑같지 않는 거예요. 각자의 분량대로 주신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사를 잘 섬겨서 온전하게 섬겨서 그래서 모든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해요.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함께 지혜와 함께 어떤 경험을 모아야만이 가능한 사람들이에요.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어려운 거예요. 따라서 각자가 제 기능을 찾아야 돼요. 제 역할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마치 퍼즐처럼 서로 맞추어서 완성된 그림을 그려가듯이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죠. 온전함을 위해서 참아내는 것, 온전함을 위해서 겸손한 것, 온전함을 위해서 오래 참는 것 필요하다는 거예요. 온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참아야 될 때 있잖아요. 때로는 겸손하게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오래 참아야 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것이 온전하기 위해서란 말이죠. 따라서 교회는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예? 우리 양정교회 공동체에 있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다 소중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양정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없으면 양정교회도 없는 거예요. 안 믿으세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 가운데 필요 없는 분 있으십니까? 아니요. 양정교회 성도들은 다 필요합니다. 그분이 그 자리를 지켜내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거예요. 누가 어떤 역할을 할지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예? 우리 생각 같아서는 누구누구는 좀 필요한 사람이고 누구누구는 안 필요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단순하게 구분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누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그 자리를 지켜낼 때, 그분이 그 자리에 있을 때 교회가 마치 퍼즐 맞추기듯이, 그래서 완성된 온전한 그림을 그려내듯이 바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다 그 자리에 있어줘야 될 분들이란 말이죠. 그러니 중요한 게 있어요. 자기 주장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 마음을 모아갈 때 하나의 그림을 그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온전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주님을 온전히 담고 주님의 삶을 모방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온전한 삶이죠. 결국 오직 주의 성품으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게 되는 것이 곧 바로 온전한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온전하게 할까요? 어느 것이 우리를 온전하게 할까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해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지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는 교회는 말씀의 권위를 가장 높은 곳에 두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온전한 교회라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각자 분량대로 주신 은혜로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봉사의 일을 해야 된다.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봉사의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거죠. 12절 중간절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여러 가지 직분을 두신 이유가 뭐냐?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래서 직분을 둔 거예요. 네. 우리가 이것을 착각해서는 안 돼요. 착각해서는. 목사도요, 기능의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목사가 높고 뭐 성도들은 낮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기능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탁월하기 때문에, 더 뛰어나기 때문에, 뭔가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많이 알아요. 더 뛰어나요. 예? 더 뛰어난단 말이에요. 그저 하나님이 저한테 그 기능을 주신 거예요. 분량대로 저한테 맡기신 거예요. 그냥 그 일에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성실하게 갈 것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을까요? 자격이 충분하기 때문에, 남보다 더 탁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더 특별하게 주어진 것은 교회와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봉사하라고 주신 거예요. 내가 더 탁월하다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뭔가 좀 배운 게 더 있다면, 조금 더 할 수 있는 재능이 더 있다면, 그것이 다른 사람을 짓누르고 위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더 받은 게 있다면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봉사하라고 내게 맡기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개념 정리가 제대로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 자기 만족이나 영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이거는 문제가 되는, 심각하게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자격을 갖추어서, 내가 어떤 한보다 더 탁월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리는 게 아니란 말이죠. 어찌 보면 더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누리는 거예요. 어찌 보면 많이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누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모두에게 미치듯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모든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봉사라는 단어는 집사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디아코니아, 이 디아와 코니아가 합성되어서 두 개의 단어가 결합해서 나온 단어예요. 이 코니아라고 하는 것은 먼지란 얘기예요. 먼지. 디아코니아를 합해서는 얘기하면 어떤 얘기냐면 먼지를 털어내다, 먼지를 턴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집사는 어떤 거냐면 집사는 먼지를 터는 사람 이런 얘기예요. 청소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집사예요. 어떤 계급이 아니란 말이에요. 높고 낮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 신앙생활 한지 한 20년 됐으니까 이제 권사 돼야지. 아, 창피해서 못 다니겠네. 권사는 좀 돼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 너무 자주 봤어요. 20년 신앙생활 했는데 아, 이제 권사 좀 돼야지. 권사 정도는 돼야 내가 세상 가서 그래도 내가 권사라고 얘기할 수 있지. 여러분, 그게 무슨 직분이 무슨 계급입니까? 아니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 교회와 다른 성도들,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봉사하라고 주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그것이란 말이에요. 순전히 내가 맡은 직분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내가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내 실력으로 봉사하고 내 건강으로 봉사하고 내 물질로 봉사하고 내 어떤 건강, 내 힘으로 봉사하는 거, 그것이 봉사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자 분량대로 은혜를 주신 목적은 뭐냐면 각자의 영역에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죠. 교회의 필요함이 무엇인지, 성도에게 필요함이 무엇인지, 이웃에게 필요함이 무엇인지 살피면서 내게 주신 은사로 봉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말씀해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서로 봉사하라 되어 있어요. 어떻게요? 어떻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이것도 은혜도 동일하게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사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서로 봉사하기를 즐거워하고 서로 봉사하기를 기뻐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각자 분량대로 주신 은혜로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야 됨을 얘기합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야 된다. 12절 하반절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렇게 가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지요. 교회.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합니까? 왜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야 합니까?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하죠. 충만함이니라.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교회가 교회다울 때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 인해 충만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교회답지 않으니까 세상 모든 만물이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니까 세상의 모든 만물이 충만하지 못해요. 메마르고 황폐하고 적막한 곳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충만케 되어집니다. 저는 우리 양정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끝까지요. 끝까지. 여러분, 문제는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거죠. 무엇이 필요한가. 그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소명감이에요. 소명감. 모든 성도들은 다 소명감이 투철해야 돼요. 소명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그 일을 맡겨주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그 은사를 맡겨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량대로 내게 주신 그리스도의 선물인 그 은사를 적절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합당하게 쓸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가 가득해지는 거예요. 소명감이에요. 만약에 소명감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사그라들어요. 금방 사그라들어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끝까지 충성하는 마음이요. 끝까지 충성하는 마음. 여기서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같은 마음, 처음 마음을 유지하는 상태를 충성이라고 해요. 끝까지 같은 마음, 처음 마음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대단히 어려운 거죠. 누구나 다 처음은 잘하잖아요. 처음은 힘있게 시작해요. 그런데 뒤가 다 흐지부지 다 끝나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끝까지 끝까지 충성하려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교회를 교회답게 세울 수 있어요.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은혜로 충만해야 돼요. 교회는 은혜로 충만해야 돼요. 교회가 은혜가 떨어지면 문제가 생겨요. 교회가 은혜가 떨어지면 사람 목소리만 나요. 그런데 은혜가 있으면 찬송이 나와요. 기도 소리가 흘러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꼭 있어야 될 것은 은혜로 충만해야 돼요. 만약에 은혜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다 부담스러운 짐이 된단 말이죠.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교회를 파괴해서도 흔들어서도 안 됩니다. 또 그리스도의 몸 대신에 내 몸을 내세워서도 안 됩니다. 만약에 입이 자신의 입의 유익만을 위해서 먹어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신의 입의 유익을 위해서 먹어대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해요? 지체들의 필요에 따라서 지체들의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손과 발, 우리의 모든 오장육부, 모든 것이 건강하게 위해서 입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입만 그 역할을 합니까? 우리의 발이 움직여서 우리를 건강하게 하죠. 우리의 손이 움직여서 우리를 건강하게 하죠. 우리의 심장이 움직여서 우리를 건강하게 하죠. 각각 자기의 역할에 충성되게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말은 뭐냐면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냐면 그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예요. 마치 입이 자기 역할을 하고 손이 자기를 역할을 하고 팔이 자기의 역할을 하듯이 바로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고 할 때 그때 그것은 언제 하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예요.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고 소외된 이들을 찾아가는 것이고 또 그들에게 사랑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남겨놓은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거룩한 영성과 도덕성에 어떤 흠집이 나지 않고 거룩하게 세울 수 있을까? 우리는 날마다 이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분량대로 주신 자기의 역할을 찾아야 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 말은 무엇입니까? 각자에게 주신 자기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신 자기의 역할이요. 그래서 힘을 잃어가는 한국교회를 다시 세우는 여러분들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각자에게 주신 자기의 역할을 찾을 때 그리고 그 일을 충성되게 감당할 때 교회는 교회다울 수 있고 그리고 교회가 교회다울 때 세상 모든 만물이 다시 충만케 되어지는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요. 미국의 보노 박사가 하루는 꿈을 꿨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커다란 저울을 보이면서 당신이 지금까지 교회에서 열심을 냈던 일들을 무게로 재보니까 이만큼 나왔습니다 하면서 그 저울을 가리키면서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저울을 보니까 100kg이 넘는 거예요. 와, 뛸 듯이 기뻤어요. 야,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열심히 했더니 야, 그것을 무게로 쟀더니 100kg이 넘는 거예요. 막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그것도 잠시 본래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그 내역을 알게 되면서 너무도 부끄러워졌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기심에서 행한 열심이 14kg, 자기 세력을 확보하기 위해 낸 열심이 23kg, 명예를 얻고자 낸 열심이 22kg,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 낸 열심이 23kg,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진심으로 봉사한 열심이 26kg였대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만약에 커다란 저울에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봉사했던 것을 무게로 잰다면 어느 정도 될까요? 보너 박사가 꿈에서 깨면서 다시 한번 뉘우치게 되었대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대요. 그래서 더 이상 자신의 만족과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기보다는 철저히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기로 다짐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량대로 주신 은혜를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량대로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 사용토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함께 지혜와 사랑을 모아야 할 사람들로 모여졌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반드시 분량대로 주신 은혜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나와 다른 성도를 온전케 하였는가? 모든 유익을 위해 봉사의 일을 하였는가? 교회를 교회답게 세웠는가? 이 질문에 언제라도 대답할 말을 준비하고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의지하는 주의 사랑.